2002년 4월 5일에 개봉한 이정향 감독의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차와 버스를 타고 먼지를 펄펄 날리는 시골길을 한참 걸어서 엄마와 7살짜리 상우는 이제 할머니 댁에 가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상우 엄마는 상우를 잠시 외할머니 댁에 맡기려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읽는 외할머니, 77세가 되신 외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는 시골 외딴 집에 상우는 그렇게 남겨집니다. 홀로 남겨진 상우는 게임기와 롤러 브레이드를 좋아하고 거기에 길들여진 도시 아이입니다. 게임기에 늘 배터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우와 허름한 먼지가 더덕더덕 쌓여있는 시골 가게, 울타리 하나 없이 사방이 훤하게 뚫린 시골집 마당, 쓰러져가는 초가집들은 여전히 어울리지 않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영악했던 도시아이 상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전혀 없는 시골 생활에 욕구 불만을 느낍니다. 그 욕구 불만을 외할머니에게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배터리를 사기 위해 잠든 외할머니의 머리에서 은빈혈을 뽑아서 훔쳐서 그것을 팔고 또 양말을 꿰매는 할머니 앞에서 방바닥이 꺼져라고 롤러 브레이드를 확 타고 다닙니다. 욕구 불만을 드러내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지만 세상의 모든 외할머니가 그렇듯이 상호 외할머니는 직구전 상호를 단 한 번도 야단을 치거나 거절하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상우는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외할머니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엄마가 오기로 한 마지막 날. 상우는 눈물을 흘리며 외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몸이 아파서 힘들게 되면 꼭 나한테 전화해.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나한테 글씨로 혹은 그림을 그려서 아프다고 알려줘. 꼭 그렇게 할머니? 그리고 철이든 상우는 진정한 집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물질이 풍성하고 높은 건세나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단순히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터치가 되고 껴안을 수 있는 사랑이 흐르는 가족일 것입니다.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영학 교수이면서 세계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인 워런 베니서 교수와 버터 나누스 교수가 함께 쓴 리더와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CEO에서 지휘자까지 각 분야에서 성공한 최고의 리더들인 90명을 직접 인터뷰해서 연구한 결과를 기록한 책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누구며 진정한 리더가 발휘할 리더십이 무엇이냐, 이걸 얘기하는 책이죠. 그러니까 정말 현실성 있고 가장 지름길이 될 수 있는 성공 원리가 이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90명을 조사한 결과 그들의 성공 요인 중 정확히 일치하는 공통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공통점의 첫 번째가 그들 모두가 아내와 자녀들과 한 가족이, 온 가족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가정이 전체가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 전부가 행복하게 서로서로를 마음과 마음에 흐르는 사랑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고 또 짬짬이 부부와 자녀들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이 여기는 행복한 가정, 그런 가족이 있었기에 그곳에서 힘을 얻고 위로와 담대함을 얻고 고상한 지혜를 얻게 되므로 이들이 각 분야에서 성공한 최고의 리더가 되는 대성공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불화하고 아내나 남편을 존중히 여기지 않냐고 무시하는 데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 분화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이 불화한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한 가족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족들은 세상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축복과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주셨는데 이 가족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족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 구성원들이 다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정인 것입니다. 내 자신도 가족 중에 소중한 자고 내 가족들도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자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족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해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이 시간에 뭐 성경 해석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쁨과 감격의 감탄사로 솟아오르는 행복감을 토해낸 아담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표현이죠. 너무나 소중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가장 소중한 자기의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취해 주신 가족 구성원 모두는 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사람. 이 세상에 그 어떤 물질로도 바꿀 수 없는, 어떤 물질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이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시, 이샤. 이 단어적 유사함이죠. 이샤, 이쉬. 단어적 유사함은 남자로, 여자로 결합된 부분은 본질적으로 뼈와 살같이 가장 소중하고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남녀를 창조한 것은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아담이 아내인 하와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가족 식구 전체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가족 식구 전체가 뼈 중에 빼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부모의 뼈를 가지고 태어났고 부모의 살을 가지고 부모의 핏줄, 부모의 심장, 부모의 얼굴, 모습을 그대로 DNA를 그대로 가지고 유전적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뼈 중에 빼죠, 자식들이.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누가 집사님이 전화를 우리 아들이 우리 이 제가 봤는데 제가 여보세요 봤는데요. 형진아 이렇게 나보고 형진아 참 곤란해요. 그때 갑자기 대답하기가 형진이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그럽니까? 음성도 똑같더라. 음성도 똑같더라. 전화상으로 들으니까. 그래, 형진이 음성인 줄 알고 제가 받았는데, 형진아예요. 우리 온 가족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소중하냐. 보통 우리들의 가족 관계의 소중함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은 혈육 혹은 혈통이라고 하지만은 히브리 민족은 아담 이후에 처음부터 가족의 소중함, 친밀함을 나타낼 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의미하는 골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 골육이잖아요. 골육. 뼈와 살. 골육. 권력 관계라고 해요, 권력 관계. 라반은 그의 외조카 야곱에게 너는 참으로 나의 권력이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이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외삼촌 집에 가잖아요. 외삼촌 집에 갔을 때 외삼촌 라반이 그의 외조카를 보면서 야, 네가 나의 권력이다.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다. 혈육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보면 골육이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인들은 아담 이후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가족 구성원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부부로, 그 부부의 자녀로, 그 자녀의 부모로서 가족을 주신 것은 곧 가족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족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나 또한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가족 모두가 가족들을 통해서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고륙의 가족적 배경을 언급해주는 예수님의 부모 부부인 요셉과 마리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평범하고 소박한 가문의 처녀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를 직업으로 가진 것을 보면 목재를 다루는 기술을 가진 자로서 당시에 생계를 꾸릴 만한 능력을 충분히 갖춘 그런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마리아는 당시 서로 부부가 될 것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기 전,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당시의 관행이나 유대 종교법에 의하면 결혼관계를 끊을 만한 치명적인 흠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결과임을 전해 들은 뒤 요셉은 별다른 의심을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몹쓸 여자라고 여기지도 않고 내치지도 아니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천사를 통해 전달받은 메시지를 온전히 믿고 순전하게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요셉은 받아들입니다. 그 천사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도 그는 의인이었던 고로 마리아를 수치스럽게 욕보이지 않고 떠들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러한 사적인 보호의 태도는 설사 자신과의 혼인이 파기되더라도 한 무명 여인의 인격과 체면과 앞길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려는 속 깊은 마음을 요셉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셉의 의로운 마음, 존중히 여기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가족은 그래야지.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가족을 소중히 여길 때 가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와 축복의 삶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위기가 오거든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요, 가족의 위기가 올 때 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소중히 여긴 요셉은 위기가 왔을 때 그걸 넉넉히 극복하여가는 모습을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태도가 첫사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향하여 탄생을 지르며 감격의 고백을 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과 같은 고백적인 삶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한 부부로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났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친히 그 가정과 그 가족과 부부관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뜻을 정말 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리아의 여성적 몸의 순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의해 쓰임받은 여성으로서 소중히 생각하고 그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을 줄줄이 만나 행복한 대가족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홀로 남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초대교회의 잡다한 일들을 뒤치다꺼리하는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적인 삶을 반추해 볼 때 그들 부부의 가정생활은 오늘 우리들의 가정생활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는 소중한 가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의로운 마음, 그 가족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한 가족들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족을 서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이루어 주십니다. 어느 목회자가 회심 이전에 방탕하게 살던 때의 일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늘 하투와 노름을 일삼고 술을 마셨다 하면 밤늦게 집에 들어가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날도 술이 곤드레 만드레 만취한 상태에서 새벽 2시쯤 겨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술버릇 중에 하나가 아무리 집에 늦게 들어와도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밥상을 차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객기를 부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늦은 시간에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술 먹은 뒤에 악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아내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가보니 아내가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편안하게 자지 않고 땅바닥에 엎드려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참 짠한데 아내의 머리맡에 성경책이 놓여있고 얼굴 아래에 깔린 노트 한 건이 보였습니다. 이 남편의 노트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머리를 밀치고 노트를 펼쳐들었습니다. 그런데 노트에 너무 가슴 아픈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이 남편이 그것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또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이 남편을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라고 메모가 되어 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충격적인 아내의 고백을 읽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노트에 이미 여기저기에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 노트를 내려놓은 뒤 서재로 들어갔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고 귀에서 커다란 북소리가 들린 것 같은 현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내가 자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자기는 율락가와 게임방을 기웃거리며 오직 쾌락만 탐닉했던 모습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소중한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남편 같지 않은 이런 부실한 남편으로 인해 아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나 몰래 눈물을 흘렸을까. 그리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찢어질 정도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았던 자기의 모습이 너무너무 어리석고 한심스러워서 많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날 밤 그렇게 많이 울었던 이유는 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또 울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홀로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 날마다 새벽이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울면서 기도한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보답이라고도 하듯이 이렇게 망나니어 초라한 불효자식을 보면서 어머니가 느꼈을 배신감,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니 어머니가 그 시간에 너무너무 불쌍해져서 흐느껴 하염없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참을 울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포근하게 자기를 감싸 안아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듣고 잠자던 아내가 깨어서 자기를 격려해 주나 보다고 생각하고 뒤로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술기운에 착각을 했나 보다 하고 다시 눈을 감았는데 또다시 누군가가 자기를 포근히 안아주는데 그 포근함이 처음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다시 뒤를 돌아봤는데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을 감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널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이 말이 들렸어요. 깜짝 놀란 상태에 있는데 계속해서 들리는 음성이 네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 시간 이후로 이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 이후로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한 술과 담배 객기로 물들었던 윤락과 게임 중독이 딱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는 성실한 가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그 길로 직장에 사표를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었노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을 서로서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다는 사실.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랑하는 가족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나 자신으로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합니다. 한 몸을 이룰지. 이 말씀은 최초의 결혼한 부부로서 두 남녀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불변의 3대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책임을 지닌 성숙한 존재로서 부모로부터 떠나는 독립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부모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싫어하는 그 가정에 행복이 깃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24절에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은 남녀가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고 살아오다가 결혼하게 되면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남자만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도 동시에 그 친정집에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남편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부모와 한 몸을 이루면 안 됩니다. 남편과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부모도 내 저 나눠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독립적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를 떠나는 것의 의미가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인연을 끊어버리는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 후에는 결혼 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에 새 출발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모의 후원과 돌봄에서 떠나라는 의미예요. 부모의 돌보심과 부모의 후원, 부모의 지원에서 떠나서 독립적으로 독립해서 살아라. 부모에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또한 자녀를 두 부부가 독립적으로 한 몸으로 결합을 잘하도록 마음적으로 떠나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보내줘야 돼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등한 두 인격체인 남녀 부부가 만나는 사랑의 연합성을 말합니다. 사랑의 연합성. 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은 사랑의 연합성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부일처로서 두 몸이 친밀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합입성을 말합니다.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부부관계, 가족관계는 어떤 인간의 세속적인 탐욕이나 불신앙이나 죄악이 아닌 완벽한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결함을 이루는 관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족이란 영어 단어를 패밀리라고 그러죠. 가족이란 영어 단어 패밀리. 이걸 여러분 영어 문장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여기에 머리 글자를 딱딱 떼가지고 붙이면 패밀리가 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파더의 F, 엔더의 A, 마더의 M, 아이의 I, 러브의 L, U의 Y. 그러니까 이 머리 글자들을 딱딱딱 결합해 보면 패밀리가 돼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잘 모르겠으면 사진을 찍어놔요. 이 뜻이 뭡니까?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버지, 어머니,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패밀리 단어 자체 안에 사랑과 따뜻함으로 결합된 그룹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패밀리라는 단어 자체를 여기에서 따냈다고 그래서 결합된 단어라고 말합니다. 룻기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극찬하고 있어. 룻기 4장 15절에 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양봉자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 며느리로 인해 그 가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넘치게 받게 되었어.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약점과 허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약점과 허물이 많은 시어머니였지만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헌신하고 모셨던 룻의 마음이 진정한 가족 사랑의 마음입니다. 가족 사랑의 마음.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기록한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여 다니다가 아둘람 굴로 피신할 때의 일을 말합니다. 다윗은 홀로단신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절망스럽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도망자 다윗을 위로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역시 가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다. 다윗이 그곳에서 아둘람 굴을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뜯고 그를 내려서 그에게 이르렀다고 말하잖아요. 그의 형제와 그의 온 집이 온 가족이죠. 온 가족이 다윗이 사울에게 지금 쫓기고 외방 지역으로 가서 미친 짓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이렇게 정말 절망스럽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도망자 다윗을 최종적으로 가장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와 함께 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역시 가족들이었던 것입니다. 극한 어려움을 당할 때 아둘람 굴까지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은 부모 형제 곧 그 가족들이었어요.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고 말합니다.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한 가족인 행제는 다른 행제가 위험한 일을 당하여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사랑으로 보듬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가족 중 누가 돌아가셨을 때, 혹은 큰 기쁨의 일이 있을 때, 큰 성공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형제자매요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족들. 이게 가족이라는 비유로 말씀드리면 가족이라는 것은요, 추운 겨울날 온천탕과 같은 것입니다. 살을 도려내는 듯한 칼바람이 불고 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겨울 날씨에 밖에서 일하는 남편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 딸을 떠올려 보세요. 하루 종일 가정과 가족을 위해 추위와 싸우며 허리가 부러져 나가는 고통을 참아내며 고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을 마치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따뜻한 온천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친 몸, 얼었던 몸이 눈 녹듯이 풀어지며 모든 피곤이 다 씻겨 나갑니다. 그 온천탕에서 쉼과 안식을 통해 새 힘을 얻어 나오는 것입니다. 꼭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꼭 마찬가지로 가족이라는 것이 그 가정 안에 들어가면, 그 집안에 들어가면 온천탕의 따뜻한 물과 같이 따뜻하고 포근히 흐르는 가족 간의 아주 부드러운 그리고 온유하고 따뜻한 사랑이 우리들의 지친 심신을 풀어주고 씻어주는 삶의 안식처여 휴식처가 되는 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했고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을 지낸 바 있는 토마스 제퍼슨은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란 그다지 많지 않은데 그것은 주로 가정에서 나의 가족들과 함께 지낸 경험들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가정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이란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지낸 그런 신분의 사람도 행복한 순간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잡고 있어도 행복한 순간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자신의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주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며 놀이를 하며 대화를 나누면서 지낸 경험들이 가장 행복한 경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족을 주신 목적은 서로의 약점과 서로의 허물과 죄까지도 덮고 사랑하라고 가족들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참 그렇지 않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담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형제를 보세요. 가인이 동생을 쳐죽이잖아요. 에서가 야곱 형제를 보세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냥 칼을 갈잖아요. 군대를 일으키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보세요. 요셉을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습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노예로 팔아보는 거죠. 출애굽의 엄청난 민족적 고난이요, 사랑하지 않냐고 조그마한 시기와 미움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심, 분노와 다툼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묻어놓고 가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부모가, 친엄마가 친자식을 이렇게 때려 죽이는 세상이에요. 가족이 해체되는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징기스칸을 아시죠? 징기스칸, 몽골의 징기스칸. 징기스칸은 몽골, 몽골하면 징기스칸. 이 징기스칸은 세계를 정복한 왕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징기스칸만큼 넓은 영토를 가졌던 통치자는 없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과 나폴레옹과 히틀러, 이 세 사람이 정복한 땅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고 넓은 땅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중국 전체를 비롯해서 아시아 전체와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이 땅들을 전부 점령했다고 합니다. 징기스칸의 초창기 시절, 아직 국력이 약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적장에게 자신의 부인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몹시 분하여서 이를 갈면서 마음이 썩어 내린 것 같았지만 몇 년을 노력하여 전쟁에서 이기고 부인을 되찾아왔습니다. 부인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되지 않아 부인의 배가 불러오고 그러셨어요. 부인의 배가 불러오고 그래요. 적장의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얼마나 난처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징기스칸이 얼마나 분노하고 낙심했겠습니까? 부인을 죽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징기스칸 보세요. 오히려 그 부인을 위로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임신하게 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당신이 붙잡혀 간 것이지 당신 스스로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상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자신의 부인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허물을 사랑으로 듣고 용서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것이 가족 간의 이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가족에게 주신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 징기스칸은 세력이 커지고 강대국을 이루면서 36개의 조항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헌법 중에 제1조, 제1조는 간통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했습니다. 이 말은 징기스칸은 무엇보다도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한 가족은 행복한 가정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후손까지도 성공하게는 축복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전출을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더라. 아담과 하와가 만나 부부가 되고 최초의 한 가정을 이룬 것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의 아내인 하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둘을 만나게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한 부부와 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을 가진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식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28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식구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가정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의 불행은 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온 가족을 이끌고 베들레헴을 떠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생각은 아주 잠깐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그 땅 모압 여자와 결혼하기까지 아예 그곳에 눌려 살게 됩니다. 아들을 이방 여자와 결혼까지 시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떠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결혼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흉년의 때에도 그 흉년을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주신 줄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베들레헴의 주민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곳에서 이사가지 말고 견디서야 했은 것입니다. 유달리 이 가정만큼은 이사를 갔어요. 베들레헴의 주민들이 다 이주를 간 거 아니요. 다 그 남아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흉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있으려니 하고 그게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주민들은.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만큼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주도를 해가지고 가자 흉년이 들었다 우리 다른 데 가자 모압 땅으로 가자 이래가 가족을 이끌고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향 베들레헴을 떠난 모압으로 건너온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어떤 지혜로 호구지책을 마련하려는 어리석은 발상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와, 흉년을 피해서 잘 가네, 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큰 불행의 화근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못 되어서 집안의 어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곧이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고 맙니다. 연이어 일어난 재앙의 사건들을 통해 홀로 남은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향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온 가족이 행복했고 부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향 베들레헴을 다시 돌아올 때는 빈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때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였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은 나오미에게 도미노처럼 연속적으로 재앙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고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됐던 것입니다. 나오미 가족에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의 돌보심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굉의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질의 현실적인 유혹에 눈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세상을 홀로 서서 독립을 외치며 자신을 하나님 삼아 인간의 힘으로 모신을 할 수 있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지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인간의 악한 습성대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교만의 목덜미를 세우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살았던 가족들이 어찌 되었습니까? 그 어느 가정도 가정의 위기 앞에서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자유롭지 못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 여리고성의 아간의 가족, 아나미아와 삽비라의 가족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를 괴뢰하는 가족과 그의 백성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 속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의지하며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존립 기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홀로 살아간다고 살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괴뢰치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가족과 그 가정은 결코 잘 되거나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기의 파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5월 1일, 5월달 되고 5월달이면 가정의 달입니다. 계절 중에서도 5월을 메이라고 합니다. 여왕의 계절입니다. 5월은 가장 좋은 계절이고 이 5월달에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이유도 5월달처럼 가정이 따뜻하고 화목하고 꽃이 피고 행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린 사람 여러분들 모두 행편에 의해서 온지 모르지만 일부 예배 파딱 드리고 뭐 어디 놀러 가려고 오셨습니까? 그래 야외에 놀러 다니라고 벤또 사가지고 놀러 다니라고 이런 좋은 계절을 주신 줄 아십니까? 학교나 병원이나 도시나 한 나라나 국가는 모두 사람이 세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관 제도는 인간이 만들고 세웠습니다. 그러나 가정만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기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 가정의 의미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가족 곧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중하고 사랑해야 할 가족들을 이제 잘 돌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느냐마다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대로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정의 중심, 하나님만이 가정의 핵심, 하나님만이 가정의 소망이 되어 험한 세상에서 밀려오는 위기의 파도를 힘차게 헤치며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승리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